주안의 하나 4부 방송입니다. 4부에는 거짓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을 통해 우리 안에 숨어있는 우상들을 마주하는 시간인 책 읽는 그리스도인과 은혜의 설교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책 읽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추천해 드릴 만한 신앙서적을 읽고 내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책 읽는 그리스도인 진행의 설교입니다. 여러분과 카일 알들먼 목사의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는 세 번째 신인 사랑의 신을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그중 첫 번째로 남녀 간의 사랑인 로맨스의 신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가족의 신을 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사랑이라는 것, 특별히 가족 간의 사랑까지 우상이 될 수 있고 다른 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리 쉽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라는 말이 때때로 사랑이라는 옷을 입은 집착이나 자기 만족일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요즘 세상의 자녀를 향한 집착을 자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상의 전문가들까지도 이런 현상을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있죠. 배우자로부터 받지 못하는 사랑을 자녀에게 받으려는 집착이나 혹은 배우자에게 주어야 할 사랑과 관심을 자녀에게 주려는 집착이나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에게 이루도록 강요하는 부모의 모습이나 또한 자녀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해주려는 부모의 모습 등 언뜻 보면 사랑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자신의 원함을 이루어가려는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고 세상의 전문가들도 그런 모습이 건강하지 않음을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스러운 가족을, 특별히 사랑스러운 자녀를 덜 사랑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가족은 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신 말씀이 그런 뜻일까요? 카일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우리에게 자신의 가족을 지금보다 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는 다르게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참 중요한 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 말입니다. 카일 목사님은 자전거 바퀴를 예로 들어주십니다. 자전거 바퀴에는 가장 바깥에는 타이어가 있고 가운데 중심에는 허브가 있습니다. 허브에서부터 부채살 같은 소포크라는 것이 나와서 타이어까지 길게 연결이 되어 있죠. 카일 목사님은 이 여러 개의 살들을 각 사람이 인생에서 여러 사람들과 맺는 각각의 관계라고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어떤 살은 자신과 어머니의 관계, 어떤 살은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 어떤 살은 자신과 형제, 자신과 배우자, 자신과 자녀, 자신과 친구들의 관계를 살 하나하나라고 생각해 보라고 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도 바로 이런 살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맺는 여러 관계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그런 여러 가지 관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카일 목사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바퀴의 다양한 살들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에 관심이 없으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 바퀴의 중앙에 있는 허브로 삼기 원하신다. 바퀴의 모든 살들이 그 허브에서 나오고 또 그 허브에서 연결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바퀴에서 그런 허브가 되기를 바라신다 라고 말씀하시죠. 참으로 성경적이면서도 명확한 설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대는 사랑이라는 것을 어떤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감정, 가지고 싶은 감정, 바라볼 때 기쁜 감정, 주고 싶은 감정, 이런 감정들이 내 안에 일어날 때에 우리는 사랑한다고 느낍니다. 물론 이런 감정은 사랑할 때 나오는 감정이 맞습니다만 이런 감정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사랑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것을 착각하죠. 그래서 이런 감정이 들 때에는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감정이 사라지면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사랑하지 않아서 이혼을 하는 슬픈 일을 저지르고 있죠.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배워야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당연히 사랑의 근원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참 사랑이니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요한 1서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라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참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요한 1서 2장 15절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전혀 다른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사랑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성품은 전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곧 참사랑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 세상에서 배워서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다음 절인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렇게 설명하시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요.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그 사랑이라는 것은 이름만 사랑이지 사실은 욕심이고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배우자를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자녀를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이든 내가 참되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이죠. 카일 목사님의 말씀처럼 자전거 바퀴의 중심이 하나님이셔야 하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으로 수많은 바퀴에 달린 살들인 관계들을 맺어가야 참된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카일 목사님은 십계명 전반부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후반부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이루어진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하시죠. 이와 함께 카일 목사님은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설명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죠. 사실 이 장면은 자녀를 가진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무거운 짐처럼 다가오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실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생각은 성경을 묵상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주제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입장이었으면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 것 같습니까? 대답하기 참 어려운 질문이고 생각하기조차 피하고 싶은 질문일 것입니다. 카일 목사님은 아브라함이 엄청난 부자였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재물로 시험하지 않으셨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미 재물이나 성공 혹은 그의 삶 자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도 아셨기 때문이라고 하셨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던 시선을 다른 데로 옮길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빗나간 사랑이 아니라 올바른 사랑을 하도록 하기 위해 시험을 주신 것이라고 설명하시죠.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아브라함은 잃을 뻔했던 그 아들을 이전보다 덜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올바로 사랑하게 되었고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더욱 귀한 아들이 되었을 것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를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가족이나 자녀들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그 자리에 계셔야 하는 주님을 몰아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족과 자녀들을 그 중심에서 옮기고 주님을 그 자리로 모셔오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빗나간 사랑이 아니라 참된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참된 사랑을 주님께 배워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람들을 참되게 사랑해 나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책 읽는 그리스도인 마칩니다.
오늘은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스보로 한인 장로교회 한일천 목사님께서 빛을 받은 자 이렇게 삽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신약성경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10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0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마다 당하는 환경의 사연을 들어보면 참으로 딱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육체적 불치의 병으로 인해 힘겨워하는 자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지요. 그 중에서도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어둠에 살고 있는 이 블라인드맨의 경우 전혀 빛을 볼 수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살 때에 서울 종로구 청운동에 살 때에 맹인학교가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많은 맹인들을 날마다 보면서 얼마나 힘들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왜냐하면 늘 보니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창세 이후로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눈뜨는 일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32절 3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많은 불치의 병이 있는데 특별히 나면서부터 맹인에 그 눈을 뜨게 한 자가 창세 이후로 없다. 그만큼 불치의 병, 육체적인 이 핸디캡 중에서도 이 블라인드맨이 얼마나 빛을 보지 못하여 안타까운 것을 성경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오셔서 그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해 주신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여 빛을 보게 할 것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예언되어 있었던 말씀이에요. 우리 이사야서 35장 5절에 한번 볼까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은 그가 곧 구약에서 예언하였던 그 메시아임을 소경된 자를 고쳐주심으로 나타내게 하신 것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육체적인 맹인의 눈만 눈을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들을 어둠에서 이끌어내실 유일한 참 빛이심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눈에 감긴 자들만 빛을 보게 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하여 진짜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죄악된 어둠에 거하여 빛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영적인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럼 이 세상의 사람들은 왜 영적인 눈이 되었을까요? 왜 영적인 맹인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왜 참빛 되시는 예수님, 그 생명,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본문 4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빛 대신 예수님을 이 세상의 신이 그걸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혼미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신이란 누구인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 마귀를 뜻합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같은 전능자, 능력의 신이 아닙니다. 피조물이었던 천사가 타락하여서 마귀가 된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이렇습니다. 마귀가 이 세상에 어둠을 지금 주관하고 있으니 잠시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사람들의 눈이 감기도록 유혹하고 그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마귀를 섬기느냐? 당신 마귀를 섬깁니까? 그러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나 어느새 그들도 맹목적으로 마귀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다 마귀를 섬기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의 풍습, 세상의 쾌락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혼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이래갖고 잘 못 보잖아요. 혼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서 진리 대신, 빛 대신 예수님을 못 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둠은 죄악의 상징입니다. 실제로 잘 보이지 않도록 깜깜한 밤에 죄들을 짓지 않나요? 어둠은 죄악의 상징인데 이 어둠에 익숙하여 살고 있는 자들에게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죄악에서 건진받고 생명으로 나오게 하시며 빛 가운데 살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어요. 마귀는 인간들을 어둠에 계속해서 머물게 만들지만 예수님은 빛을 비추심으로 눈을 뜨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은 죄요, 사망이요, 그리고 지옥입니다. 반대로 빛은 생명이요, 은혜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어둠에 계신 분 계십니까? 비록 교회는 나와 있을지라도 지금 현재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을 믿으려고는 하고 있지만 아직 믿지 않는 상태라면 여러분은 어둠에 있는 자입니다.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이제는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빛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받은 자 이렇게 삽니다. 자, 참 빛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사는가? 저는 어떤 나무 하나를 통해서 오늘 잠시 한번 교훈을 얻고자 해요. 그 나무는 과연 어떤 나무일까요? 여러분 혹시 걸어 다니는 나무 보신 적 있으세요? 아유, 목사님, 나무가 어떻게 걸어 다녀요? 뿌리를 내려야 그곳에 서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넘어지는데. 우리가 아는 나무들은 전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려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상식이죠. 예, 원래 나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센트럴 아메리카, 거기와 사우스 아메리카의 우림지대에 살고 있는 한 나무가 있는데요. 걷는 야자나무예요. 맷 칸데야스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요, 식물을 위한 변론입니다. 자, 이 사람은 식물 연구가인데 중앙 아메리카에 갔다가 처음 이 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나무 이름이요, 소크라테아 엑소루히자라고 합니다. 이름도 길죠? 1년에 무려 20m 이상을 옮겨다닌다고 합니다. 사진으로 보아 여러분이 알 수 있듯이 이 나무는 뿌리가 땅 속에 깊이 박히는 게 아니고 대신 뿌리가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뿌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내리는 과정에서 이 나무가 조금씩 조금씩 옮겨간다는 거죠. 걸어다니는 나무가 있다고 하니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자나무가 걸어다니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잠시 교훈을 좀 받기를 원해요. 첫째는 이 나무가 왜 옮겨가느냐, 어디를 향해 가느냐, 햇볕이 잘 드는 곳을 향하여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무의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는 빛입니다. 그러나 빽빽한 열대 우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층부의 밑에서 짙은 그늘에서는 빛을 찾아보기란 힘들죠. 열대 지역에서는 식물이 너무나 빨리 자라기 때문에 이 빛이 충분히 통과하던 이 숲 지붕도 일주일이면 닫혀버립니다. 다른 나무들은 처음 발아한 곳에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걷는 야자나무는 빛이 충분한 곳을 찾아 계속해서 숲을 횡단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나무를 보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이야말로 주님께로부터 빛의 생명을 받았으니 더욱더 빛 되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둡습니다. 우리는 빛을 받았어요. 하지만 어둠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더욱더 어둠의 그 모서리, 그 코너에 머물게 하려고 우리를 더욱더 붙잡아두려고 더 빛 가운데로 나가지 못하도록. 성도 한 명이 시험에 들고 넘어지면요, 그 주변이 몸살을 앓고 교회가 몸살을 앓는 거예요. 한 명이 한 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비록 빛을 받았다 할지라도 어둠에 계속 머물러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지 아니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받았어도 그걸로 that's it, 그게 아니라 빛 가운데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둠은 죄악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빛을 바라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한번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빛을 향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 향하여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향해 있느냐, 발걸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도박장이나 내가 혹은 어디 다른 곳에, 나쁜 곳에 향하여 있다면 그리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여 가고 있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가고 있다면 그 사람의 발걸음은, 그 방향은 잘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이 거기로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느냐, 더 가까이 가고 있느냐, 이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걷는 야자나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둠에 있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 나무 자체가. 빛을 더 보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빛의 자녀라면요, 이제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빛 한번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내 자신이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빛을 향해 점점 나아가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죠. 어둠의 일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 가증한 일 버리시기 바랍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모두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교훈받고자 한다고 그랬잖아요. 첫째는 뭐였죠? 걷는 나무가 빛을 향하여 옮겨간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깨닫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걷는 야자나무는 자신에게 닥쳐온 어려움을 이겨내며 빛으로 계속 나아간다는 것이죠. 열대 우림에서는 숲을 가득 채운 열기와 습기 때문에 이 나뭇가지들이 막 위에서 떨어져 내려요. 그리고 이 나무가 주기적으로 쓰러져요. 고온 다습한 기후로 부패하여 이 쓰러진 나무들의 이 야자나무가 깔린다는 거예요. 막 우수수 떨어지고 나뭇가지들이 그리고 부패한 나무들이 막 쓰러지는데 이 나무 위에 쓰러진다는 거죠. 하지만 이 걷는 야자나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목격자들에 의하면 다른 나무들이 쓰러졌을 때 함께 쓰러졌잖아요. 이게 쓰러지니까 함께 쓰러졌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 쓱 치우고 걸어 나온다는 것이에요. 비결은 역시 뿌리에 있습니다. 뿌리가 땅속에 있는 게 아니니까 뿌리를 저쪽으로 내려서 이걸 비껴가는 거예요. 거기서 헤쳐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을 덮친 나무와 나뭇가지 아래에서 그대로만 깔려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천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 안에서 그냥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저 깔린 그곳에서 무기력하게 있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고 능력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어려움을 맞닥뜨리지 않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어려움을 맞닥뜨려요. 우리도 질병 걸리고 불치병 걸리고 비즈니스가 안 될 때 있고 인간의 갈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핍박을 받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당하는 대로 무기력하게 그냥 한숨과 낙심 속에 절망 속에 있어야 할까요? 바울의 가르침에 의하면 크리스찬이 어떤 자인지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린 여러 가지로 환난을 당해도 공경에 빠지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에 빠지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거꾸로움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 바울의 말에 의하면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굴복당하지 아니하는 크리스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요 그의 팀 일행과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에 이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과 일행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 이제 그만두자 힘들어서 못하겠어가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하여 더욱더 힘을 내어 더 멀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이것은 바울만이 아닙니다. 교회 역사 히스토리를 보면은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 신앙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이겨내고 마틴 루터 많은 종교개혁가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각 나라에서 예를 들자면 끝도 없습니다. 바울만이 아니라는 거죠. 크리스천이라면 그 어려운 환경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천으로서 얻게 되는 하늘의 영적인 DNA가 있어요. 우리 왜 육적인 DNA 있죠? 어떻게 이렇게 부모랑 똑같이 생겼는지 그 DNA 참 무서워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는 하늘의 DNA를 받는데 놀라워요. 자 어떤 DNA냐 한번 볼까요? 잠언서 24장 16절 말씀 시작.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아멘. 자, 일곱 번 넘어졌어요. 근데 의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일어나. 여덟 번째 일어나. 어디서 보니까요? 칠전팔기라는 그 사자성어가 있는데 이게 우리는 중국에서 오래된 건 줄 알지만 사실은 130년밖에 안 됐대요. 이 단어가 만들어진 지가. 근데 성경의 잠언서는 2800년 전에 쓰여졌어요. 거기에 벌써 칠전팔기가 있단 말이에요.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여덟 번 일어나요. 그럼 목사님 여덟 번 넘어지면요? 아홉 번째 일어나지. 아, 뭘 물어봐요 그거를? 열 번 넘어지면? 열한 번째. 스무 번째 넘어지면? 스물한 번째. 그게 누구예요? 우리 크리스천. 내가 힘이 있어서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시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은요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환경이 안 좋다고 그냥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이 존재의 목적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또 일어납니다. 넘어졌습니까? 또 일어납니다. 현재 심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어둠에서부터 빛 가운데로 나오라고 부름을 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괴로운 일을 당하는 일이 너무 많은가 봐요. 그냥 교사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 뭐 여기저기서 어느 지역에 있든지 어느 일터에 있든지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5천만 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사우스 코리아가. 미국은 벌써 뭐 매독 3억 몇천만 명 이런데 그런 나라들과 숫자로만 그냥 비교하지 말고 그냥 10만 단위, 10만 명 한 명에 몇 명이 죽느냐 이걸로 따지는 거예요. 1등!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뭐 경제적으로 10위 안에 들고 군사적으로 뭐 매디고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데 왜 늘 그렇게 자살하는지 몰라.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이에요. OECD 국가에서 1위라니까. 목숨을 스스로 끊는 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한국의 서울 한강 대교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빠져 죽기 전에 이거 한번 보라. 크게 웃으며 견뎌라. 제발 여기서 떨어져 죽지 말고 크게 한번 웃고 견뎌라. 심각한 사회예요 지금.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근데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그 수많은 퍼센테이지의 자살하는 한국민 한 국민 중에서 크리스찬은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목사님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들인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크리스찬들이 없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없냐 말이에요.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 생명의 빛을 받아 생명을 얻었고 소망이 있는지라 하나님의 원대한 그 꿈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했던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이 크리스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심한 환난과 공경, 좌절과 핍박과 거꾸로 뜸을 당한다 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걷는 야자나무처럼 무엇인가 덮어서 일어날 수 없이 같이 부패할 수밖에 없으나 뿌리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이것을 뒤집고 나와서 빛을 향하여 계속해서 걸어가는 이 야자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이 세상은 소망이 없다더니 예수님 갖고 안 된다더니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더 이상 영적인 맹인의 그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오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빛 대신 예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 빛 가운데 들어가셔서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소망 없는 자들에게, 절망만 있는 그들에게, 스스로 목숨을 오늘 끊을까 내일 끊을까 하는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해주시고 빛을 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혹시 아직도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라요. 어려운 거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 예수님 믿기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미 구원은 받았으나 매번 어려운 일을 볼 때마다 또 쓰러지고 또 쓰러져서 일어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분 계세요? 여러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힘을 다 주셨어요. 은혜 다 주셨어요.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같은 말씀들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라고 격려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온 세상에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시기 바래요. 착한 행실과 선한 행실을 비추어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놀라운 교회와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주님께 감사해 깊은 바다 높은 산도 그 사랑 변치 못해 나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해 내 맘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해 아버지의 사랑 날 회복해 하시고 예수의 사랑 날 온전케 하시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세상은 점점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됐습니다. 할텐 서울 복음 방송은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웁니다. 이 사역을 위해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이 사역에 동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할텐 서울 복음 선교회 전화 602-866-8999번이나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바이블 드라마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드라마 사무엘 편 진행의 박영규입니다. 형을 죽이고 숨어있던 압살롬. 요압 장군은 다윗 왕을 설득하여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은 여전히 갈팡질팡했습니다. 압살롬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장남인 압논을 죽인 살인자이기도 하기에 사랑과 미움이 공존했지요. 그렇기에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해 놓고도 압살롬을 만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요압 장군. 압살롬은 잘 왔습니까?
네, 다윗 왕이시오. 지금 궁 밖에서 다윗 왕을 뵙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 많이 피곤할 텐데 인사는 무슨. 그냥 집에 가서 쉬라고 전하십시오. 당분간은 내 앞에 나오지 않도록 요압 장군께서 신경 써주십시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압 장군은 궁을 나와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압살롬 왕자를 만납니다.
압살롬 왕자님, 오늘은 일단 그냥 집으로 돌아가시지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3년 만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아버님의 얼굴도 뵙지 못한 채 집으로 가라고요?
그게 다윗 왕께서 아직은 왕자님을 볼 마음의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왕자님이 이해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압논 왕자님도 아버님의 아들이었는데 상심이 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압살롬 왕자님의 얼굴을 보면 또 압논 왕자님이 생각나실 테고 말입니다.
정 그러시다면 제가 이해하고 일단은 집으로 가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의 마음이 준비되시는 대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물론 입죠. 이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여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압살롬은 이제나 저제나 아버지 다윗이 자신을 불러주기만 기다리고 있었지만 다윗은 좀처럼 압살롬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지요. 압살롬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요압 장군을 다시 부릅니다. 하지만 요압 장군은 압살롬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지요. 요압 장군의 입장에서도 다윗 왕이 압살롬 왕자를 아직 용서하지 않았기에 함부로 만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압 장군이 자신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자 압살롬은 자신의 종들을 시켜 요압 장군의 밭에 불을 지르도록 합니다.
에이, 에이,
요압 장군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로 이리 호들갑이냐?
날이 밭에 불이 났습니다.
뭐라고? 내 밭에 불이 났다고? 아니, 어쩌다 그런 일이 난기냐?
그게 압살롬 왕자님의 총들이 와서 불을 지르고 갔습니다요.
그제서야 요압 장군은 하는 수 없이 압살롬 왕자를 만나러 가지요.
압살롬 왕자님, 아니 어쩌자고 제 밭에 불을 지르고 그러십니까?
이제야 오시는군요. 제가 그렇게 뵙자고 연락을 드려도 안 오시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불이라도 질러야 제게 오시니 제가 불을 안 지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거야 왕께서 아직 왕자님을 허락치 않으시니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저 같은 신하가 뭘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왕의 뜻을 따라야지요.
이렇게 여기서 조용히 살아야 한다면 제가 무엇하러 여기에 돌아왔겠습니까? 차라리 그술에 있는 외갓집에 사는 게 나았지 않았겠습니까? 요압 장군님은 어서 가셔서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저를 만나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아, 네. 아,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왕께 말씀을 드리지요.
요압 장군은 그 길로 다윗 왕을 찾아가서는 압살롬을 용서하고 화해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요압 장군의 간청에 다윗은 압살롬을 왕궁으로 부르지요. 다윗 왕 앞에 온 압살롬,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인사를 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다윗 왕은 그런 압살롬을 일으키며 그를 안고 입맞춥니다. 그래, 내 아들 압살롬아, 그동안 고생이 많았겠구나. 이 애비가 미안하다. 이렇게 하여 다윗은 다시 압살롬을 맞아들였습니다. 이제 이들의 관계는 회복이 된 것일까요? 바이블 드라마 사무엘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주안의 하나 4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한 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